시편 8편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읽어보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동일합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첫 절과 마지막 절이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엄, 주님의 성품,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주님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온 땅에 잘 드러나 있는데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름답다라는 노래입니다. 여러 가지 번역을 해보아도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이 번역본이 참 좋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라는 말만 한자어이고 나머지는 다 순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탄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감탄이에요. 감격기.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섬세하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하고 디테일이 강하신 하나님의 솜씨, 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지금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격하고 노래할 수 있는, 느끼고 표현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인 거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노래, 이 그대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주보에 적고 보니까 좀 길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성경 그대로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나타나는 몇 가지 노래, 세 가지 노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으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노래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노래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노래입니다. 영광, 무슨 뜻일까? 영광은 드러남이란 의미입니다. appearance, 나타남.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없는데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나타난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 하늘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세상에 꽉 차고 가득가득 넘친다 라는 노래예요. 시편 104편 23,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더 읽어가면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내가 보오니, 에르에흐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하늘, 달, 별. 이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달을 보며 무엇을 알아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주의 하늘. 참 우리가 좋아하고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478장인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하늘에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푸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다. 소리 가운데 주 음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솜씨가 깊다. 하나님의 작품의 세계가 기가 막히게 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 정도 되면 부르고 싶죠? 조금만 참았다가 메시지 끝나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 큰 캔버스 위에, 우주라는 캔버스 위에 하나님께서 색채를 펴놨어.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인간은 이 작품을 숭배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작가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인간의 행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무리 장엄하고 위대하게 보여도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은 기억하고 선물 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작품을 보며 작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작품을 숭배합니다. 이 작품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누릴 대상이에요. 아름답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목 기도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또 강화도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인데 지난 한 주간 월, 화, 수, 목 오전과 저녁 때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는데 갈 때마다 은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은혜가 참 되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에 기도원에 탁 오전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전날부터 눈이 와서 또 비가 조금 섞인 눈이 와서 이 비와 눈이 약간 이렇게 섞이면서 점착력이 높아지며 나뭇가지에 다 이렇게 내려앉고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눈 쌓인 산과 나무들이 그 길로 가는데 주변이 참 아름다웠고 딱 도착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감탄사 아름답다. 또 시편 8편을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광경을 마음에 담고 눈에 담다가 제가 제 휴대폰이 좀 최신폰이 아닙니다. 휴대폰이 그 S10인데 한참 전에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휴대폰을 꺼내요. 몇 컷 찍었습니다. 다 담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사진입니다. 예쁘죠? 제가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원하시는 분은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면 받을 수 있어서 배경화면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연을 보다가 거기 종탑이 있는 거예요. 종이 우리 종탑. 그래서 종탑을 배경으로 한번 찍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종탑은 새로 만들고, 종탑 꼭대기에 뭐가 있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그 에펠탑보다 예쁘더라고요, 그날. 이 새로 만든 그 종탑과 자연 만물이 어우러지면서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야,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벌써 기도원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 받았어요. 아, 마음이, 이게 자연을 보며 누리는 게 이런 거구나. 긴장이 풀어지며, 마음이 기뻐지며,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기분이 좋아지며, 벌써 이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푸근함이 임하니까, 어머, 가서 그 설교하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며 감탄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런 시간을 바쁘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가지십시오. 이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던 시인은 이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눈을 돌립니다. 영화로, 장면으로 말하면 넓게 잡았던 카메라를 줌인 하면서 쭉 밀고 들어가 인간에게 이제 집중하면서 이런 노래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나이까? 끝까지 돌보신다는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 AS를 무제한 하신다는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및 받을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이죠. 언뜻 생각하면 3절에 나온 하늘과 달과 별이 너무너무 장엄해서 나 하나 보면, 이게 나를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광활한 우주, 별들 속에, 그 수많은 별들 속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큰 지구, 그 지구 안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항상 지도 보면 우리나라가 가운데고 그큰 중국에는 변방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큰 지구 안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여러분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뭐 집이 방이 10개라도 방 하나에 당신이 있는 거예요. 구석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왜소함을 느낍니다. 먼지마다 못한 존재이구나. 제가요, 어느 날 이렇게 서울에서 차를 타고 쭉 경부선을 내려가는데, 와, 정말 서울 지나고 뭐 이렇게 서울 지나면서 양재, 죽전, 뭐, 그,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뭐, 수원, 신갈, 수원, 오산, 평택이 먼저가 오산이 어쨌든 그래서 천안까지 가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연결 아파트가 쭉 있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많네. 그래서 이런 생각.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의 사연인데 누가 내 문제에 대해 알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순간 느꼈어요. 누가 내 이런 문제를 알아주기나 할까? 나의 한숨과 나의 이야기는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나의 자금, 뭐 겸손한 자금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로 생각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8편 기자는 하늘과 달과 별, 이 광활한 장엄한 우주를 보면서 이어지는 노래에 그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 인간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는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 한 사람만큼 위대하냐? 이렇게 노래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이 강조점은 조금 못하게라는 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여러분, 인간의 비교 대상이 자연 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인간과 비교할 때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클라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닮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위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셨나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자연 만물과 비교하거나 자연 만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된다. 유물론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연 만물보다 밑이 아니다. 토테미즘, 무슨 짐승, 뭐 우리 조상은 고민이, 우리 조상은 뭐 그 무슨 성씨는 제 조상은 잉어니 잉어 먹으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마어마한 위치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사야 시편 8편 6절 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권을 주셨다. 인간에게 다스릴권을 주셨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을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 다스리는 위치다. 인간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통치의 대리자로 자연을 잘 다스린다. 누리고 감탄하고 자연 보호는 진짜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조 28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모든 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조상은 어떤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상은 혈육적으로 인간이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감탄하는 것이 깊은 영성이에요. 사람을 보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먼저 뼈 구조를 보면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여러분, 손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잘 못 보죠. 다쳐봐야 알죠. 근데 다치지 않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손 구조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저는 손을 한번 팔목을 다쳐서 찍어봤는데 저는 뼈 사진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터널이 있는데요. 이 터널로 힘줄도 지나가고 핏줄도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이 터널, 1터널, 2터널이 또 다르대요. 기가 막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굽히는 힘줄과 펴는 힘줄이 또 달라요. 이렇게 굽히는 힘줄이 끊어지면 안 굽혀지고, 펴는 힘줄이 안 굽혀지면 이걸 못 펴요. 이걸 못 해. 왕입니다요. 이게 펼 수 없어서. 이게 기가 막힌 구조로, 크게 막힌 구조로, 이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조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의 구조가 기가 막혀요. 눈의 기능이 기가 막혀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 눈알만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독수리 눈알이 복잡한 카메라 구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답니다. 섬세하고. 독수리 눈알이 그 정도는 사람 눈은 얼마나 정교합니까? 근육의 움직임. 그 근육이 기가 막혀 움직여요.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과 찡그릴 때 움직이는 근육이 굉장히 달라요. 책을 보니까 웃을 때는 17개 근육이 움직이고 찡그릴 때 31개가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게 더 많은 근육을 움직여 찡그리는데. 어쨌든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한번 모셔갖고 이 사람의 인체 구조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설명 못해. 모르니까. 막 심장. 이게 전기 충격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또 신장, 수많은 티슈들이 쌓여서 노폐물을 거리는 콩팥 신장,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폐. 바람을 잡아서 인간에게 공급하잖아요, 사실. 폐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폐가 바람을 딱 잡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장기관들. 그다음에 정신활동, 이 정신활동이 기가 막힌 거예요. 느끼고, 종합하고, 추론하고, 설명하고, 이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연결될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정신과 육체가 어디서 연결될까? 이 정신이란 세계와 육체란 세계가 어떻게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손과 손이라는 얘기도 뒤에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연결이 되잖아요. 육체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아프고.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기가 막힌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그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융합이 이루어졌어. 정말 창조적인 융합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것으로 표출되잖아요. 스마트 월드처럼 모든 인간의 경험들이 쌓여서 고난의 경험과 아름다운 걸본 경험과 책 읽은 경험, 본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이 스마트 월드,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뒤죽박죽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것으로 창조적인 표현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 닮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게. 그게 좀 그렇게 말했잖아.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미처 몰랐던, 정말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가끔은 알았지만 새로운 걸 깨닫게, 야, 아름다운 사람을 한명 발견했습니다. 제가 닮고 싶고 자랑스러워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작품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바로 저였어요. 저였어요. 이렇게 어느 날 이번 주간 생각하는데 저를 만들게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AS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늙은 게 아니라, 모습이 변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AS를 통해서 모습을 변경시켜 간다는 거예요. 참, 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작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의 작품. 그러다가 묵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한 것은 여러분이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제 방에 이렇게 사진을 다 붙여놨는데 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다르게 생겼네. 오늘 다시 보고 왔는데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이 사진이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눈매와 입술. 그래서 제가 교회 직원 불러갖고 비슷하지 않느냐 했더니 다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슷하지 않느냐 다른데요? 달라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문득 일부 예배 드리다가 참 사람의 구조를 보니까 여러분 손톱은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이빨은 계속 안 자라잖아요. 그럼 이빨이 계속 자라게 하나님 만드셨으면 계속 이빨 깎기를 같이 잘라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이거 잘라야 되죠. 손톱은 계속 자라는데 이빨은, 여러분 이빨이 계속 자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키는 어느 게 자라다가 나이 때 멈추잖아요. 계속 자라면 그럼 집 계속 사야 돼요. 발이 계속 자라면 정말 신발. 참 멈출 때 멈추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솜씨인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솜씨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치면 회복은 좀 되지만 교환이 안 되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해 사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이 공급되고 갈아끼울 수 있으면요 사람들은 못된 짓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노래와 함께 자연 만물과 사람을 보며 감탄하던 시인은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게 세 번째 연결된 노래인데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대적이라는 부류가 나오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부류가 나오는데 주의 대적은 굉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연 만물을 보며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린애들과 젖먹이들은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 아무리 대단한 지능을 가졌어도,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여러분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살아온 위대한 인생 스토리를 가졌어도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들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솜씨 노래가 이 공간 가운데 꽉 차는 거죠. 예수 오실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노래를 부르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솜씨는 정말 숨어있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 제가 오늘 1부 끝나고 2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시자마자 딱 만나 뵀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예배가 생각난 거예요. 갔는데 교회 예배당 없는데 그 망고나무 아래에 20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타 한 대인데 이 생 목소리, 공기 반 소리 반 이 정도의 노래가 아니라 그냥 생 목소리로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이 망고나무 아래에 200명의 아이들이 그 찬양하는 그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사람을 들어서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기도자로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생 작품 가운데 당신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며 사람을 보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보며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이 노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노래가 당신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